네, 안녕하세요.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19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DT사이언스,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자체 시공팀으로 북가주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간판 디자인부터 제작, 허가, 설치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전문 사인 업체입니다. 고객의 만족과 행복을 우선하는 DT사이언스, 연락처는 408-871-8602, 408-871-8602입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자료들을 펼쳐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되게 거대한 시스템들 있잖아요. 뭐, 정교한 외교조약이나 완벽해 보이는 경제 모델 같은 거요.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탑다운 방식의 시스템들이죠.
네, 근데 정작 이런 것들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진짜 현실 앞에서는 얼마나 자주 삐걱거리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사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세상을 막 통제하려는 시스템하고 그 아래에서 끊임없이 변수를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현실, 이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동의 아슬아슬한 휴전 소식부터 시작해서 브뤼셀에서 삐걱거리는 외교 안보 모델, 그리고 연준의 금리 방정식이랑 시카고의 새로운 커뮤니티 실험을 거쳐서요. 당장 우리 베이 지역의 도로 상황까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개별 뉴스들 같지만 깊이 파고들면 결국 다 연결되어 있죠.
네, 완전히 연결된 하나의 퍼즐입니다. 자, 첫 번째 자료부터 바로 볼게요. 미국 당국자랑 AP통신 보도를 보면 6월 19일자로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가 레바논 전선에서 교전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네, 드디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셈이네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중동에서의 합의가 하루아침에 막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우리가 한두 번본게 아니잖아요.
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금융이나 원유 시장을 움직이는 트레이더들도 이 합의가 무슨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순진하게 믿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은 도대체 왜 안도하는 건가요?
여기서 저희가 좀더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시장을 움직이는 알고리즘의 세계에서는 이 일시정지 버튼이 갖는 기계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시장이 갈등 자체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게 바로 계산 불가능한 꼬리 위험, 그러니까 테일리스트거든요.
아, 테일리스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의 국지전이 갑자기 이란까지 끌어들이는 전면전으로 막 번질 확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계산 불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 확률이 유가에 막 덕지덕지 프리미엄으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합의로 그 꼬리 위험을 엑셀 장부에서 잠시 지워버릴 수 있게 된 거죠.
아하, 평화가 찾아와서가 아니라 계산기 두드리기가 편해져서 시장이 반응한다는 거네요.
네, 되게 냉정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베이 지역에 사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주유소 기름값의 상한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기름값이요? 당장 저희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캘리포니아를 오가는 거대한 항공 물류나 해상 운임에 반영되는 보험료도 낮아지고요. 결국 중동의 지정학적 밸브가 조금 열리면 그 압력 완화가 빛의 속도로 이동해서 여러분 집앞 마트 진열대에 있는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인 거죠.
이야, 듣고 보니까 중동이라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화약고조차도 결국엔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편입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정작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제해야 할 주체들이 모인 곳에서 오히려 삐걱거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유럽연합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AP통신 보도를 보면 브뤼셀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방안을 두고 정상들끼리 아주 크게 충돌했습니다. 러시아랑 비공식 소통 채널이라도 남겨두자는 파벌이랑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파가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그게 지금 유럽 내부의 가장 뜨거는 감자입니다.
이거 약간 비유하자면 끓어오르는 압력밥솥에 김을 조금씩 빼둘지 아니면 뚜껑을 아예 꽉 닫아버릴지를 두고 요리사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외교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왜이 시점에서 이렇게 분열하는 건가요?
이걸 단순히 누가 우크라이나를 도덕적으로 더 지지하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금 그 회의장 테이블 밑에서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 각자도생의 셈법이 있는 거군요.
네. 비공식 채널을 열어두자는 실용주의파는 사실 전쟁 이후를 보는 거예요. 유럽의 안보 지형이나 무너진 에너지 공급망을 어떻게 재건할지 그 현실적인 하드웨어를 걱정하는 거죠.
아, 그럼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파의 입장은 뭔가요?
강경파 입장에서는 지금 서방의 결속력에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당장 진행 중인 방위산업 계약이나 대러시아 제재의 법적 명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통째로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시적인 단일 안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이상하고 당장 우리 국민들 먹여 살려야 하는 에너지나 인플레이션 같은 미시적인 현실이 쾅하고 충돌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유럽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에는 어떤 나비 효과가 생기느냐는 거죠.
당장 유럽이 저러면 글로벌 방산 시장이나 에너지 시장, 자본들은 되게 헷갈려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본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니까요. 이유가 통일된 안보 프레임워크를 못 만들면 유럽 각 나라들은 결국 개별적으로 무기를 사들이거나 에너지 계약을 맺으려고 할 겁니다.
아, 뭉쳐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계약을 맺는다고요?
네, 그러면 글로벌 방산 수주 지형이 완전히 파편화되고 에너지 수급 변동성도 엄청 커지겠죠. 결국 유럽의 이 정치적인 분열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장기화시키는 또 다른 꼬리비염이 되는 겁니다.
야, 저 멀리 브뤼셀에서 정치인들이 싸우는 게 결국 돌고 돌아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거대한 물가의 파도를 최전선에서 막아내야 하는 미국의 방파제, 즉 연준의 금리 모델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지 봐야겠네요.
사실 거기가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죠.
네. 6월 18일자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소폭 하락했어요. 노동시장이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건데 저는 이 지표를 보면 연준의 경제 모델이 고장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 교과서적으로 보면 금리를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올려댔으면 기업들이 진작에 사람들을 자르고 소비가 확 꺾였어야 정상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우신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연준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거든요. 연준의 모델은 아주 선형적이에요. 금리를 올리면 돈 빌리기 힘들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그러면 실업률이 오르면서 물가가 잡힌다는 거죠.
네, 그게 완벽한 탑다운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실의 노동시장이라는 바텀업 데이터가 이 모델이랑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엇박자가 나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막 재택근무하고 기기 이코노미 뛰고 이러면서 노동의 형태가 변해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중요한 이유고요. 핵심은 기업들의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팬데믹 때 사람을 못 구해서 비즈니스가 마비됐던 그 끔찍한 기억, 이른바 노동력 붕괴의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였는지 아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웬만하면 숙련된 직원을 안 자르고 버티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노동 비축, 즉 레이버 홀딩이라고 부릅니다.
레이버 홀딩이요? 아, 시스템은 차갑게 숫자만 보고 금리를 때리는데 현실의 기업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생존 본능으로 사람을 꽉 쥐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델은 기계적인데 인간의 행동은 유연하고 감정적이니까요.
와, 근데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엇박자가 진짜 피곤하겠어요. 연준은 고용이 안 무너지니까 아직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했네 하면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네, 매파적인 기조를 쉽게 꺾지 않겠죠.
그러면 당장 집 사려고 모기지 알아보시는 분들은 계속 그 살인적인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 베이지역 테크 기업들 주가도 계속 짓눌리게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그게 팩트입니다. 거시경제 시스템이 의도한 수요 둔화가 안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이상 고금리 처방전은 계속될 거예요. 노동시장이 튼튼하다는 좋은 뉴스가 대출자들이나 자산시장에는 금리 인하를 가로막는 나쁜 뉴스로 작동하는 이 지독한 역설.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경제 시스템이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면 반대로 우리 시민들은 그 압박 속에서도 밑바닥부터 되게 끈질기게 뭔가를 다시 짓고 연결하려는 본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시카고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6월 19일 준틴스 당일에 개관한 오바마 대통령 센터 말씀이시죠?
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의 문을 열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보통 전직 대통령 센터라고 하면 그냥 과거 업적 전시해 놓는 거대한 트로피 진열장 같은 거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죠.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박물관에 공공공간, 도서관까지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앞서 말한 거대한 탑다운 시스템들이 실패할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시민들의 버텀업 인프라라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 시각이 정말 정확합니다. 오바마 센터를 단순한 회고로 공간으로 보면 이 뉴스의 진짜 의미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 한번 보세요.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정보 과잉,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
아, 소셜미디어 들어가면 진짜 숨이 막힐 지경이죠.
그렇죠. 중앙의 정치 시스템이나 미디어 알고리즘이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런 시점에 시카고 사우스사이드라는 역사적으로 흑인 커뮤니티의 애환과 투쟁이 깃든 장소에 시민 참여를 위한 거대한 허브가 생겼다는 건 아주 기능적인 가치가 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알고리즘이 만든 가상의 분열을 치료하려고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얼굴 맞대고 땀냄새 맡으면서 토론할 수 있는 진짜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네. 게다가 인종해방의 상징인 준틴스의 문을 열었잖아요. 이건 단순히 흑인 역사를 전시하는 걸 넘어서 건강한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를 훈련하는 일종의 체육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체육관이요? 아, 민주주의는 법전 안에 얌전히 박제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지저분한 과정이니까요.
맞습니다. 거시적인 시스템이 해결 못하는 지역사회의 갈등이나 다음 세대의 교육 문제를 시민들 스스로 풀어가도록 설계된 아주 기능적인 공공 프로젝트인 거죠.
야, 온라인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서 물리적인 오프라인 공간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든다는 거. 사실 이게 시카고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당장 우리 베이 지역 데이터만 봐도 증명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나온 대중교통 이용객 데이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수치가 꽤 놀랍던데요.
솔직히 저 눈 의심했잖아요. BART 승객 수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요. 문의는 팬데믹 이전의 81%, AC 트랜짓은 79%까지 회복했어요.
켈트레인도 70%를 넘겼죠.
네, 아니 다들 베이 지역은 테크 기업 중심이니까 평생 재택근무만 할 거고 도심은 유령 도시 될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도대체 우리 지역 사람들을 다시 이 복잡한 지하철과 버스로 끌어낸 동력이 뭡니까? 회사에서 니네 당장 사무실로 돌아와 이렇게 명령해서만은 아닐 텐데요.
절대 아니죠. 탑다운 방식의 명령만으로는 이 정도의 자발적 회복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계산해서 움직이거든요.
아, 비용과 편익을 따져봤다는 거군요.
네. 최근 몇 년간 베이 지역 도심 주차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솔린 가격도 폭등했고요. 자가용 출퇴근에 경제적 혜택이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게다가 차 막힐 때 받는 스트레스라는 심리적 비용도 엄청나죠.
맞아요. 베이브릿지 막혀서 서 있으면 진짜 현타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침 대중교통 당국이 배차 간격도 조정하고 역산의 치안을 강화하면서 대중교통은 위험하다는 심리적 저항선을 딱 낮춰준 겁니다.
아, 사람들이 그냥 시스템에 순응한 게 아니라 철저한 생존 본능과 가성비에 따라서 스스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가장 공허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단순히 출근만 하는 게 아니라 평일 저녁 퇴근길 수요가 뚜렷하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아,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도심 상권에서 밥도 먹고 맥주도 한잔한다는 거잖아요.
네, 커뮤니티와 교류하기 시작한 거죠. 대중교통이라는 하드웨어 위로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다시 팽팽하게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샌프란시스코 도심 생태계가 사람들의 발걸음이라는 바텀업 에너지를 통해 스스로 치유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참, 이게 듣다 보니까 세상 길이 진짜 아이러니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피곤한 도로랑 대중교통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이 도로를 완벽하게 통제하겠다고 큰소리 치던 최첨단 기술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 리콜 사태 말씀이시군요.
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 보니까 웨이모 5세대 차량 무려 3,871대가 소프트웨어 리콜에 들어갔고 고속도로 진입이 제한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묘하더라고요. 차량들이 고속도로 공사 구간이나 차단 표지를 이해 못해서 엉뚱한 길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뉴스가 오늘 저희가 내내 이야기한 완벽한 시스템 대 예측 불가한 인간의 현실이라는 완벽한 결론입니다. 자율주행 AI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죠.
걔네는 머릿속에 완벽한 지도를 넣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초정밀 고해상도 지도를 기반으로 라이다 센서를 쏴서 장애물을 피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고속도로 공사 구간은 어떻습니까? 어제 있던 차선이 오늘 지워져 있고
함각불은 막 제멋대로 널브러져 있고요.
네. 인부들이 수신호로 제각각 멈춰 가 지시를 내리잖아요.
인간 운전자라면 그 엉성한 삼각불이랑 형광조끼 입은 사람 딱 보는 순간 뇌에서 바로 아, 여기 공사 중이니까 원래 차선 무시하고 저 사람 손짓 따라서 눈치껏 가야겠다. 이렇게 맥락을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AI 시스템에는 그 눈치라는 변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완벽한 지도 데이터랑 눈앞에 무질서한 공사판 현실이 충돌하니까 인지 부조화가 와서 그냥 에러를 내버리는 거예요.
아, 시스템이 정해진 공식 밖의 상황, 그러니까 인간들이 임시로 만들어낸 비공식적인 룰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거네요.
네. 샌프란시스코나 피닉스처럼 매일 도로가 파헤쳐지고 룰이 바뀌는 인간계의 역동적인 현실 속에서 고정된 알고리즘이 얼마나 취약한지 뼈저리게 보여준 사례죠.
결국 자율주행이 우리를 진짜 대신하려면 인간들의 그 지저분한 변수랑 암묵적인 눈치까지 다 학습해야 한다는 거대한 숙제가 남았네요.
맞습니다. 갈 길이 멀죠.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 정말 깊이 파고들수록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갈등을 통제하려는 외교 조약부터 연준의 깐깐한 금리 모델, 그리고 웨이모의 첨단 AI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요.
네. 결국 세상을 진짜 굴러가게 만드는 건 언제나 그 시스템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우리 인간들이죠.
맞습니다. 오바마 센터에 모여서 시끄럽게 토론하는 시민들, 비싼 주차비 피해서 꾸역꾸역 지하철 타는 출퇴근너들, 그리고 도로공사장에서 손짓으로 차들을 안내하는 인부들, 그 예측 불가능하고 끈질긴 인간들의 움직임이 모여서 결국 경제의 방향을 틀고 기술의 궤도를 수정하게 만듭니다.
아주 통쾌한 결론이네요.
여러분, 완벽한 시스템이 내 삶을 다 통제할 것 같아서 불안하시죠?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우리 동네 도로공사 구간에서 길을 잃고 멈춰선 자율주행 택시를 보신다면요. 아, 완벽하지 않아서 눈치껏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결국 더 위대하구나 하고 자부심을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6월 19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